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프랑스에 시몬 베이유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요. 진정한 악은 단조롭고 지루하지만 거기에 반해 진짜 선은 언제나 새롭고 놀랍고 황홀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을 죄로 휘두른 결과 악이 발생하지만 악하다는 것은 뻔합니다. 거기서 거기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살인하며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함들은 너무도 아름답고 평안합니다. 어린아기의 웃음소리를 들어보세요. 온 천지를 색색으로 물들이는 단풍과 겨울의 흰 눈을 생각해 보세요. 또 굶어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 또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씩이라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어디에나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까지 악행을 일삼던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에서 아비멜렉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간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음을 보았어요.
맞아요. 아비멜렉은 혈연, 지연을 동원하고 바알브리스 돈까지 써가며 왕에 올랐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왕의 결말이 어떤지를 알 수 있었어요.
아비멜렉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죠. 결국 3년 동안 백성들과 다투다가 자신의 백성을 죽이고 또 본인도 죽임을 당하는 비극으로 끝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등장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고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송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송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온에 장사되었더라.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왔던 서사사는 에훗과 드보라사에 나왔던 삼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나고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두 명의 서사사가 등장합니다.
돌라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다른 사사인 야일은 통치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네요. 우선 돌라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만 나와요. 돌라가 누구와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사갈 지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 사일에 거주했다고 하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기업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때는 우상 숭배와 폭력이 넘쳐나던 시대였으니까요. 돌라는 이스라엘을 23년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은 야일인데 22년간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일의 경우에는 돌라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저 사사로만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율법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사사기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순종해야 할 규례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구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부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기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말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외부의 침입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왕권의 강화나 외교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도 왕에게도 그 신을 따르도록 영향을 줄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었죠.
야일은 왕은 아니었으나 왕처럼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었고 그 아들들은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나귀를 타고 다니며 성읍을 관리하고 다녔어요.
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요.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많은 자녀를 두고 부유하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세습하고자 하는 나쁜 영향력이 계속 흘러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돌라의 23년과 야일의 22년의 평화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선과 암몬 자손의 선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해서 악을 행하는데 이번에는 섬기는 의상이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바알과 아스라돗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람, 모압, 암몬, 시돈, 블레셋의 신까지 섬겼네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빼고 모든 신을 다 섬긴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화가 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빠져도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에게 파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로 파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블레셋이나 암몬 족속 모두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믿는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보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업자득이긴 한데요.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화가 정말로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했을 때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은 너희들이었지.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 구했으나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가서 택한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 너무도 가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구해주지 않겠노라 다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지 회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 10장 10절과 15절에서 확실히 달라요.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정말 사사기 10장 15절에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전에는 자신들의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변화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사사기 10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거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돈이라도 맡겨뒀던 것처럼 자신들이 위험해져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방신들을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구원해 주시든 구원하지 않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것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게 된 거예요.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간절하게 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500년이 지난 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 왕 앞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던 세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로 잠시 자리를 옮겨볼까요?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지를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가뜩이나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였기 때문에 이런 모함을 받으면 다른 바벨론인들과는 달리 옆에서 편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왕의 눈밖에 나게 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그저 딱 한 번만 참고 절을 해도 될 텐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바로 옆에 친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신데 개나 고양이를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극진히 섬긴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세 친구의 대답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절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건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저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 장난감 같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테니까요.
교회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자신들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격려가 될 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느부갓네살왕 앞에서 생명의 미혹을 받고 있었지만 설사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새 청년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로 인해 고난이 온다고 해도 받아들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아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으로 인해 군심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군심으로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차류라고 하는데 음이나 음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원자를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가 진심인 것을 아셨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아셨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무척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를 주었어도 아프다고 울리면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맞아요. 지금 도와주면 또 금방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아서 이번에는 충분히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네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 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지만 가족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없애고 나서야 미디안과의 전투에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는 해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을 증명해야 했죠. 또 그 와중에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사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암몬 자손이 코앞까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길르앗에는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딱히 없었잖아요.
바로 전의 사사인 야일과 그의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관리한 곳이지만 아들이 30명이나 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력에만 몰두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그의 아들들은 호사스러움을 나타내는 상징인 나귀를 타고 다녔을 정도로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던 암몬 자손들의 무리를 보고 걱정하던 길르앗의 방백들과 백성들은 골머리를 속이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이지요.
이렇게 입다가 등장해서 활약할 수 있는 배경이 생기게 되는군요.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입다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으로는 뜨끔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지혜가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제한받지 않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지요. 저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것처럼 말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북조선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꽁꽁 숨어 있고 싶었던 저를 찾아주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도 이렇게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나 이수인 자매님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시죠. 오늘은 아비멜렉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명의 소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이 한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그 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경험을 해볼 수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즉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오늘 말씀처럼 응답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그 때문에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면서 울고 계시다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줄 것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셔서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서 그래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보다 훨씬 더 초조해하시고 그때를 기다리느라고 마음이 아마 수처럼 시커멓게 타 계실 거예요. 조금만 참고 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차고 넘치게 응답해 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세요. 절대 실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과일 좋아하세요?
네. 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달달한 청포도를 좋아합니다.
아, 청포도. 네. 여름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보라색보다는 청포도가 좀 더 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맛있죠, 포도. 우리 미수자매님은요?
저는 과일을 많이 좋아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배랑 귤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철이잖아요.
네, 맞아요.
와, 좋겠다.
네.
귤이 달달한 게 있고 시큼한 게 있어요. 어느 거 더 좋아하세요?
저는 달달한 거 더 좋아해요.
우리 북조선의 귤은 좀 달달한가요? 시큼한가요?
조금 더 시큼한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북조선에 있을 때 과일이 막 흔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뭘 먹어도 그렇게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다 달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대표에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영혼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게 하여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땅에서 해답을 찾지만 우리 신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독수리와 같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미수자매님, 예언자매님 교독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 유혹이 주는 교훈. 선악과 유혹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네요.
선악과 사건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인류 최초의 유혹이기 때문이에요. 인류 최초의 유혹이고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고 성결하게 살려고 할 때 매우 큰 유익이 되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궁금해졌는데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보면 사과나 배처럼 과일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일은 왜 선악과라고 불렀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과일 이름으로 정의, 사랑, 섬김 이렇게 부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과일은 유독 선악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왜 선악과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선악과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이 과일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 해서 일반적으로 선악과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나무의 이름을 선악과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2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관리권을 우리 인간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인데요. 우리 예언 자매님이 창세기 2장 16절 미소가 17절 읽어줄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목사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라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선과 악을 잘 구분하려면 오히려 먹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네요.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늘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바른 생활,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배워주는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또 먹으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먹으라고 그래요.
사탄의 의도는 항상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건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왜 또 사탄은 먹으라고 그랬을까? 깨닫게 되는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잠시 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당신보다 우월하다 이걸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시비를 가리다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항상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에 분노까지 일어나요. 화가 나는 거죠.
아주 친했던 관계도 시시비비 가리다 보면은요 깨어지게 되고 이제는 다시 보지 말자. 너랑 나랑은 생각이 안 맞는다. 대화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늘 그 끝에는 분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성이 나고 분이 나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뭔가 분열이 되고 찌꺼지고 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이면 늘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열중하는 것 같아요.
가족인데도 친척들이 모이면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반가워하는데 만나서 옳고 그름의 시비가 붙으면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면서 헤어지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모여서 뭐 할 얘기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이야기 이렇게 도란도란 처음 시작은 좋은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상대방이 아니야. 그건 내가 틀렸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기억력이란 것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인데도 나와 상대방이 결론 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늘 싸우고 헤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옳고 그를지를 따지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 생각할 때 내 미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시시비비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옳다고 늘 주장을 하면서 내 주장을 고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 휘말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거든요. 우리 양심이 배워주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지 이러니 저러니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저희 가까운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런 경우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니다. 너네가 틀렸다. 이걸 좀 따져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도 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단들도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CCBB를 따진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돌아오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길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 왜 다투게 되나요? 대화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너랑 만나기 싫어, 대화하기도 싫어,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 부부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부부간에 늘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덮어줄 것 같이 그러다가도 살다 보면 이제는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가족관계도 깨어지고 부부간에도 싸움이 나고 또 부모와 자녀관계도 단절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좋아 보이지만 먹지 말아라.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오늘 말씀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 따라서 성경의 말씀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아는 것보다 사랑이 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것이 강력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세상 말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 지식을 쌓아두면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잖아요. 일종의 이제 경쟁력을 나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해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도움이 안 돼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CCBB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 왜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야.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사랑인 거네요.
기독교의 오랜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랑과 정의, 공의와 정의, 공의와 사랑이 이렇거든요.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의를 말하면서 사랑을 말한다는 게 공존할 수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다 죽는다. 그래놓고 나는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를 여러분들 살면서 정의의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구약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해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고 기독교를 얘기할 때 정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만약 기독교가 정의의 종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벌써 벼락을 쳐도 몇 번을 치고 땅이 꺼져서 죽어야 될 상황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정의를 배워주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위함인 건데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선의가 있으면 내가 그 선을 넘었는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통과해서 나를 측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나는 이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정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옛날 성경에는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학교 교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정의이고 율법이라는 말씀이죠.
많은 율법을 보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겠네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덮어줄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시시비비 가리면서 살기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배워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은 거 있으면 좀 은혜 나눠주실래요?
오늘 나눔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툼과 분열로 이어진다고 하고 또 그것이 그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최근 요즘에 지인이랑 이제 어제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그 다툼이 내가 옳고 내가 맞다 이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감정이 조금 더 이렇게 커지는 일을 경험을 했는데 오늘 나눔을 하면서 사실 많은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항상 나는 사랑이 많고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되게 교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나는 지혜가 아직 부족하고 또 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조금 다시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시비비보다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앞으로도 뭔가 내가 옳고 내가 맞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도 사랑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성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지혜가 사랑의 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되게 유익이 되는 그런 나눔의 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네. 저희 정말 얘기한 대로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수자매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신앙보다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는데요. 우리는 보통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보다 용서와 사랑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신 점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말씀에서 정의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결국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씀도 크게 와닿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또 선을 긋는 마음들이 항상 있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옳고 그런 시시비비 따지기보다 정말 사랑하며 또 아까도 예언자매님 얘기했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이기게 해주신 주님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할 때 우리를 정의의 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한민족 위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민족이 전쟁 이후에 시시비비를 계속 가림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이 죄와 사망의 권세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한민족의 죄가 용서받고 용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한민족 가운데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한민족에게 전쟁과 무력이 아닌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아멘.
1903년에 있었던 원산의 부흥과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이 다시 이 시대와 세대와 우리 한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북조선의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늘의 열쇠를 사용하며 부르짖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